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리들은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그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18장 35절 이하에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그 장님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바디메오였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구원 그 눈을 고쳐주는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불립니다. 38절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하반절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여 그 맹인을 고쳐주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 집에 들어가는 것은 19장 7절에서 보듯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것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반감을 일으키고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10절에 있는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낮춘 이름이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 그 왕권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자로서 큰 권세와 영광된 명칭이고 인자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섬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두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세력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쉽게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며 용서하러 왔다는 데 대하여는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그리 마음에 공감을 가지지 않느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 세상 나라는 권력의 나라입니다.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자기 확인은 나는 이 모든 사람들, 특히 저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였죠. 누구를 배제해서, 누구를 정죄해서 가지는 자기 확인이었고, 세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대조됐었습니다. 바로 그 대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대조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배제하여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끌어안고 용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 두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공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본질을, 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본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을 대비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뭐죠? 두려움은 죽이거나 죽거나, 그것이 본질인 세상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랑에는 죽이고 죽는 것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사랑은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기뻐하고의 세상이고, 두려움이란 죽고 죽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여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 둘을 대조하고 있죠. 17절에 있는 것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사랑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면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두려워집니다. 옳고 그른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유교적인 전통 위에 서 있어서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더 민감했을 터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양심의 지적 앞에 늘 그 괴로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모든 것에 제일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용서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랑을 하면 잘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물어보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을 자꾸 충돌시킵니다. 기독교가 용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해를 이야기하고 관용을 얘기하면 무질서와 혼돈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근거와 기준과 틀과 본질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힘으로 인간을 이끌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세상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면 마음껏 게으르고 마음껏 무책임하고 마음껏 무지해지고 마음껏 부끄러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면제받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는 것이지요.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 이식하고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때는 연애 편지를 단번에 써서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괴테도 하지 못했고 셰익스피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썼다 찢고 썼다 찢고 썼다 찢어서 12번만에도 보내고 13번만에도 보내고 보내다가 배달 사고도 나서 그 여인이 우체부와 결혼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부름에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잘잘못을 법으로 다스리는 가정은 없습니다. 법보다 혹독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가 왜 등장할까요? 아래 위라는 개념에서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등한 관계로의 부름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등해지겠습니까? 많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하게 부르십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강요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붙잡히는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과 감사의 관계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금 삭개오의 비유에서 이걸 배우죠. 예수님은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러 오십니다. 앞에 바디메오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을까요? 힘만 보았으니까. 소경을 낫게 하는 힘. 그러나 삭개오의 사건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 제한적인 자의 우월감을 확인시키는 힘으로, 기준으로, 그래서 누구를 배제하여 누구를 처벌하여 확인하는 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들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들춰 자기의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너 이번에 성적이 이게 뭐냐? 아무개를 봐라. 그럼 그 아무개는 이 구중하려는 아이보다 분명히 앞서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꼭 누구를 예로 듭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친구의 비유를 들죠. 내 밑에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친구 집에 있는 아들은 한 반에 56명 중에 50등을 했습니다. 졸업반 때. 그리고도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물었대요. 야, 네 밑에 있는 여섯 명은 뭐냐? 세 명은 운동하는 애들이었대요. 나머지 셋은 취직한 애들이었대요. 내 밑에도 여섯 명 있었어. 이것은 가난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다만 제 보래요, 저 사람 보래요, 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사랑을 명하고 이어서 무슨 말을 그 뒤에 붙이시느냐 하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은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쳐엎어야 자기네가 잘난 것이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공포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예수는 그 세상을 사랑하러 오십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해서 섬겨서 순종해서 죽이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가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곳, 그리고 그런 통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이 죽고 죽이는 공포의 권력을 추구하는 곳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죽어버린 자가 이 나라의 궁극적 승리의 자리에 앉는 곳, 거기에 우리가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상이 뭔지 아시죠? 우상은 권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힘.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우상은 그냥 힘일 뿐입니다. 우상은 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여러 조건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희생한 것만큼 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희생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아직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더러움을 벗어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그 탐심, 그 부정, 그 어리석음을 벗어던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깨끗이 씻는 것이요. 그것은 맑아지는 것이요. 밝아지는 것이요. 올곧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덧입혀지는 명예로운 요구입니다. 그걸 희생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를 희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소원이어야 옳습니다. 권력을 가져 내 소원을,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위하여 우상을 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탈취하기 위하여 우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우상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의 심장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뚱아리를 묶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장을 우리 스스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계속 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권력을 추구하는 생존을 위한 살육의 장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의 새 사람이냐? 권력으로 차별화하지 않는 새 사람입니다. 거기는 그런 차별이 없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강제력을 동원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범법자를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그 법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강제력은 그 강제력을 가진 자가 그 강제력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거기는 강제력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정의와 평화를 이룹니다. 거기는 스스로가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못난 것들을 처벌하심으로 그 나라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씻어내고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12절 이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왜 이런 덕목들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제력이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질서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에서 여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당연한 사랑의 어떤 편린들입니다. 그 모든 걸 합쳐 적극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목사님, 사랑을 설교하시는데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가 결론에 나올까요? 감사는 약한 자의 안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약한 자의 안심입니다. 강한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고함을 지릅니다. 감사는 약한 자의, 낮은 자의 안심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독교 신앙의 덕목은 권력이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권력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의 조건도 아닙니다. 여기 나열된 기독교 신앙의 덕목들은 그 자체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은 감사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죽어버려야 되는 인생에 인간의 진정한 명예와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보상은 영생복락 이전에 이미 여기서 예수 안에서 받은 줄로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에게 무섭게 구는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가진 것을 이 세상의 위협 앞에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자리로부터 기독교 신앙인의 진정한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을 그 한복판을 늠름하게 지나가시는 기독교인의 자랑을 보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통쾌한 것입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며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이것 말입니다. 이 자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 속에서 살게 된 것 모두 확인하여 각자의 삶의 버거운 짐들과 시험과 위협 아래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생을 사는 담대함과 믿음의 충성과 자랑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